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은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기간에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밀추수로 끝나는 49일, 7주간의 추수기간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소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또 신구약의 중간기를 거치면서 주 1세기 경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도 지켜지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추수와 율법 수여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시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순절 계통에 이런 신앙 노선을 가진 교회들은 바로 이런 이유로 성령 운동, 즉 방언을 중심으로 하는 은사 운동이 교회 운동의 핵심이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완성되려는 때에 모든 자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이름에 심플레 루스다이, 헬라어로는 가득 채우다 또는 시간이 임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사건은 오순절이 아주 임박한 어느 날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아주 가까운 어느 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성도들이 모두 한 곳에 있었다. 한 곳에 뿔뿔이 다 흩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아마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의 운집에 있었을 것인데 그들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모두 한 곳에 집결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겠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본다면 50일 정도가 지난 오순절의 시점에서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머물러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받고 제자와 무리들이 기도한 날짜가 며칠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10일 정도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보혜사를 분명히 보내시겠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고 열흘이 지났을 때 마침내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인내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다시 강력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키시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지. 다시 한번 어떤 리바이벌, 거룩한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흘 동안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마침내 강림하셨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폭발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소멸되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졌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서 다시 정결케 되도록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고요. 우리는 한 끼도 안 거르고 밥을 먹지만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영혼에 나를 날카롭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고도의 민감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죄악에 찌들이는 우리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경건의 특심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도와주심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에서 절박함과 간절함이 사라지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금식하면서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간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법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간구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도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교회에게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타는 목마름으로 개인과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쉽사리 우리 자신의 욕구와 갈망에 지배당하면서 세속적인 삶에 안주하고 심취하면서 살아가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향한다면 그런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방만하고 무사안일한 이런 삶을 우리가 지향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저절로 부어지겠냔 말이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약속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되도록 모이게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심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음서처럼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의 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오셨는지를 복음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이 오셨느냐, 성령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격렬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앉아 있었던 온 집을 가득 채웠다. 3절에는 그리고 불의 혀들처럼 나누어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 각각의 하나하나 위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비교적 성령의 강림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보고 듣는 것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임재하셨다라는 걸 드러냈습니다. 다시요. 뭘 통해서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령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 자, 제일 먼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 어떤 소리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 저희 앉은 온 집에 강력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온 집안에 이 소리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한 줄기 바람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옥은 밀폐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막힌 집 안에서 하늘로부터 지붕이 막혀있다면 하늘이 뻥 뚫려있다고 그러면 모를까, 밀폐되어 있는 지붕이 막혀있는 집 안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히 자신의 강림을,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청각적으로, 청각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애매모호하게 누가 왔어? 뭔 소리 들었어?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강력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처럼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다 들었단 말입니다. 성령은 모두가 감지하고 보편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한 사람에게, 몇몇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임하셨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다, 성령이 오셨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십니다. 흔히 은사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때때로 아주 허무맹랑하게 그지없는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분이 은사를 받았는데 이분의 은사는 투시의 은사래요. 난 투시라 그래가지고 뭐 속을 들여다보라 했더니 그게 아니라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스캔이 쫙 되면서 그 몸속에 어느 부위에 뭐가 이렇게 잘못된 암덩어리가 있는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몸에 어떤 부위에 질병이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능력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게. 성경에는 예수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은사주의자는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보면 사람의 머리 위에 동물 형상이 보인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욕심이 많은 사람 머리 위에는 뭐가 보일까요? 돼지가 보이겠죠. 돼지가. 아주 음란한 사람의 머리 위에는 뭐가 보이냐? 공작이 보인대요. 공작, 공작새. 공작새하고 음란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 다 이렇게 머리 위에 나타나서 아, 그 사람을 대하기가 자기 너무 힘들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중국에 있는데 한국에 누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엄청 아픈 것이 느껴져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성경은 여러분 어디에서도 자기만의 성령, 자기만의 체험에 국한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러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공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두의 귀에 들려졌던 강한 바람 소리처럼 성령은 믿는 자들의 귀에 분명하게 들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뭘 이상하게 봤고 들었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바람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럼 지금도 성령이 바람소리처럼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성령에 대한 유치한 인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디 바람소리 기도하다 말고 어디 바람소리가 안 들리나. 아, 그럼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시든가 그 모래밭에 가가지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분명한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성령은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주의자들은 지금도 기도하다가 바람을 경험한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네, 어떤 얘기냐.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바람이 얼굴에 확 이렇게 등줄기에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 아주 막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불어오기도 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령 역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자, 이 성경 다 버려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무엇이든 직접 성령께서 기도해서 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응답이고 만약에 기도하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이러면 하나님이 노라는 거죠. 거절이라는 거죠. 아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성경을 뭐하러 읽겠습니까? 기도해가지고 뜨거운 바람, 찬 바람. 성령이 개인적 신비한 체험으로 그 임재를 나타내심을 제가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모든 체험을 모두 성령의 역사로 규정하고 이것을 절대화, 성경보다 이것을 더 이 체험을 더 절대화하는 것은 분명 신앙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검증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고 이것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확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 혀란 불이 타오르는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를 때 흡사 이렇게 사람의 혀 같은 그런 형상이죠. 그런 형상을 묘사한 것인데 타오르는 불꽃의 형상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모두가 시각적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불의 형상이 있는 게 시각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강림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인지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신비적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성령이 임했는지 혹은 귀신의 영을 받았는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모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구했겠죠. 구약에서 특정한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역사하시던 성령께서는 이제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허락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에 이보다 더 친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은 이렇게 보고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언어로 갑자기 말을 하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어? 오셨다 가셨어? 언제? 난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가 다 들었고 누구나가 다 보았고 누구나가 다 말했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오셨다는 4절에 그리고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그들의 다른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영이 그들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시고 있었던 것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으로 동시에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찾아오셨고 그 즉시 예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감지하고 이것을 수혜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불세례 이런 용어들은 신학적으로 그 정의에 관한 해석이 지금도 분분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의 서신에서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성령에 관해서 깊이 있게 논하는 성령장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어디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의 인도나 성령의 지배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에 있어서 이러한 성령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 하나님 말씀의 강론을 듣고 그 진리를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더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시는 것이고, 죄를 범하면서 거듭 세상에서 육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속에서는 성령이 그와 함께 거하시지 않고 성령의 영향력을 거두시는 것으로, 성령이 근심케 되며 성령이 소멸케 되는 것으로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여기서 말한 죽는다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영적인 죽음. 단절된다는 얘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그 영이 성령과 교통하고 친밀함을 회복하고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지배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도에 즐겨 복종하고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지극히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에 충만합니다. 성령 임재의 증거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처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 다음에 갈라지는 혀 같은 불의 형상, 그 다음에는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뜻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언어가 다 다르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에서 부여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자 예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온 근동 지역들의 각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예수와 그 무리들이 그 각기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의 그 언어들을 구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등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유창하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구사하게 됐단 말입니다. 네. 이것은 성령의 단회적인 강림의 증거일 뿐 이것이 일반적이고 영속적인 지속적인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학원 다 문, 저기 외국어학원 다 문 닫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만약에 이게 보편적인 은혜로 예수 믿음 다 이 같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우리 하나씩 다 기본적으로 한국어 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또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나씩 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회적 강림의 증거일 뿐이다. 지속적 은사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방언은 결국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거나 혹은 구원받았음의 증거이거나 방언을 하는 사람의 신앙의 탁월함이나 우수함을 증명해주는 이런 증거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능력을 얻어서 강력한 복음 전파를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체험, 방언의 체험은 그들에게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은 이런 언어를 우리 입을 열어서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강력한 이 복음 전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큰 위로가 되는, 용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당시 이것을 목격한 많은 이방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겠죠. 도대체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지금. 어떻게 저들이 우리 지역의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자, 늘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숫기도 없고 말주변도 없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저 말도 잘 못하면서 굉장히 수줍음 많은 사람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누구를 만나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전에는 눈도 못 쳐다보고 막 이렇게 이러던 사람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형 선생님,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도 우리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어?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내가 알고 나를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났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니 우리가 전혀 예전에 알던 그가 아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경 말씀.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임한 그 방언의 성경, 방언의 성격과 지금의 이 시대에 하는 방언의 성격 전혀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연장이 돼서 지금 하는 방언도 그 시대의 방언이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방언 말함을 어떤 경우도 절대시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다른 방언의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 자신의 현현의 증거이고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알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순복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위로와 때로는 찔림과 교훈과 책망을 행하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를 만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간절히 그에게 진심으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전 같으면 듣기 싫어! 야, 다시는 그런 이렇게 반응하던 우리의 가족이 그날따라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호소했는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시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을 잘 제어하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행동, 말, 마음, 생각, 이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고, 이러한 일이 반복될 때 그 사람의 영혼은 고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자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생명 없는 마른 나뭇가지가 되어서 강박하고 불경스럽고 자기 고집과 오만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성도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갑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그 이상을 해내는 역량을 때때로 발휘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처럼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능가하는 헌신과 충성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상황을 초월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도록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태동되던 순간에 그 시대 성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았고 연약하지도 늘 현실의 핑계와 변명 뒤에 몸을 사리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람소리, 불의 형상 그리고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이제 그들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역사상 가장 능력이 있었던 교회와 성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그때보다 훨씬 더 웅장해졌고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만 이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기반하여서 교회가 존재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재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변질입니다. 세속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다시금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위에 한국의 모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나님 다시 이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복음의 사자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임할 때 교회는 성도는 다시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찬란하게 이 마지막 세상에 드러내면서 다시 그 교회를 복원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 이런 교회로 우리는 우리 시대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일에 쓰임받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고 하는,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나 그 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고 하는 성도와 교회로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하는 성교 장로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붙들려서 앞으로도 계속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